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보라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지혜의 말씀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심으로 어린 양 계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대하면서 자꾸 지우지 못한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책 안에는 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다, 이러한 생각을 지우지를 못하고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의 그 모든 그 내용을 자꾸 자기 구원과 자기 복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버리는 그러한 버릇들이 사람들에게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자기와 연관 짓고 또 이 성경이 나한테 지금 어떤 그 유익된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얻는 어떤 방법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을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 일 속에 다 계시가 들어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란 특이한 민족, 이 세상에 아주 특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을 잊어버리고 자꾸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른 특이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고 또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또 선지자 사도들을 보낸 민족도 다른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또 율법을 준 민족도 이스라엘이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민족도 이스라엘이고 또 할례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지시한 그 민족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도 유월절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율법받은 나라도 없죠. 오직 이스라엘 하나, 그 나라 하나만 율법을 받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다,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지시도 받았다, 할례에 대한 그런 명령을 받았다,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입장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 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약 입장에서 구약을 딱 보니까는 구약의 유월절이란 것도 할례란 것도 다 구원을 얻는 방법 못 된다. 왜? 하나님이 다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야, 그런 의식들은 어떤 구원에 연관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나 할례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그건 다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신약에서 또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어떠한 의식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 보여줬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잊어먹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할례, 유월절, 율법 이런 걸 다 동원했고 다 지켰는데도 결국 그들은 망했다, 이 점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뭔가 구원의 보탬이 되고 복의 보탬에는 뭔가 하나라는 게 또 있을 것 아닌가, 자꾸 여기에 사람들이 염두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뭘 지키라, 뭘 지키라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걸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이게 절대 아니었고 너희들은 이런 의식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을 인간들이 아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렇다면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면은 우리들은 뭘 갖다 지켜가지고 복을 얻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스라엘 통해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직까지 사람들이 뭔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여기에서 헤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그 교단 중에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목사하고 뭐 학생들이 문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한번 들여다 보니까 그 교회 강도사님이 뭐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가 봐요. 성경에 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하는 그 정기증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피채 먹지 말아라 그거 하고 또 몸에 뭐 단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율법이 이제 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 폐지됐지만 신약에 또 이것은 새로운 율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피 있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 순대 같은 거 피 들어가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학생에게 이제 학생이 물어봤어요. 설교할 때 그런 설교 하니까 그러면 순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도사가 이제 그런 걸 써놨어요. 순대 피 들어간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목매달았으면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왜 그냥 목매달은 피가 안 빠졌기 때문에 피가 몸 그 고기 속에 들어갔다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갖다가 학생한테 상담의 답이라고 써놨더라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놈이 아직까지 이런 모양인가 싶어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제가 답을 써놓으려고 하다가 제가 아직까지 안 써놓고 있어요. 그 나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분다지 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참고 있는데. 그 강도사님이 그 뭘 모르는가, 이스라엘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꾸 구약은 팽개치고 구약은 딱 떼내버리고 신약만 갖고 노냐 그 말입니다. 구약을 떼내버리니까는 신약에서 뭘 먹지 말아라 뭐 해라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을 같이 생각하면은 절대로 뭘 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해봤자 실패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죽으라고 해놓고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건 죽으라고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복이라는 건 죽으라고 뭐 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건 죽으라 내가 해가지고 뭘 지켜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구약을 알고 이스라엘을 알면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가 신약에 또 새로운 율법이 있으니까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당신은 구약은 때려쳤습니다. 이스라엘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뭐 성경을 지금 귀약, 구약, 신약 이렇게 따로 떼놓고 봐가지고 구약, 신약 하니까 원래 성경이 구약이 되고 신약이 됐습니까? 성경은 하나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일, 이제는 끝난 일이고 신약, 십자가 이후에 신약이 새로운 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은 실컷 뭐 해놓고 망한 민족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인간 쪽에서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이 실제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린 양의 피, 항상 이것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인간은 심판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헌금 드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속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 인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 어린 양의 피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니까 이걸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까 믿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 이것만 딱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백성 그 말로 쫙 몰려들게 돼 있어요. 백성들만이.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어린 양의 피 한마디에 온통 내 모든 걸 내던져 달려드는 그래간 내 백성이냐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하면은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결국 당신은 어린 양의 피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철저히 흘려져서 그 앞에서 우리가 목매달아 죽은 짐승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린 양 피를 안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앞에 순대가 나올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내 순대 제게 좋아하는데 그거 먹지 마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딱 그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의 은혜만 고스란히 남고 그것 하나 남고 나머지 건 몽땅 다 찌꺼기처럼 여겨버리겠네요. 제어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 이런 모든 행위까지도 어린 양의 피 앞에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사람만 진짜 그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가 살아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를 다 묵상을 내버리는 거 그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저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해가지고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이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가 우리를 저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신자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 이 말만 나오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린 양을 마련하면서 어린 양이 귀하다는 것을 몰라요. 진짜 내 삶 속에서 주의 피가 귀하다. 이걸 모르고 주를 말하려고 있는 겁니다. 피가 귀한 걸 모르고 주를 말을 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저주 받아야 될 인간들을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을 바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그 거룩한 여호와 앞에서 너희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저주 받을 인간이 지나지 않는다. 이걸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 구약은 거룩한 여호와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한 예가 모세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 시내산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구름이 산을 둘러가지고 산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산 위를 아무도 못 봐요. 결국 구름이 있어가지고 산 위와 산 밑이 구분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 밑은 산 위와 통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이 오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라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너희들 올라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산 위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곳에 인간은 속된 존재거든요. 속된 것이 올라오면은 거룩이 속된 것을 밀쳐낸다는 겁니다.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올라오면 죽는 것 이와 같이 산 위와 산 밑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준가 하면 속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함 앞에서는 이건 존재하지 못한 이것을 말해준 것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이 땅에 저주의 속된 인간인 저주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거룩이 산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하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반짝반짝 났습니다. 이게 모세 개인이 위대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룩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다. 왜 안 죽었느냐? 그 이유가 모세 언약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 언약. 모세가 그 다음 제사장 역할을 했죠. 제사장. 결국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거룩이 속된 인간 틈에 끼어 들어왔는데도 인간이 무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모세의 역할이었다. 충분한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말하면서 뭘 만들라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안에 성막이 만들어지죠.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속에서 피가 뿌려지죠. 그것 때문에 속된 것이 거룩 앞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에서 뿌려지는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속된 것이 거룩을 대하고도 버텨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친히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것 때문에 속된 우리가 살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안다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만 딱 한 분만 붙들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성경 우리가 안다면은 그게 복음 아닙니까? 결국 복음을 안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위대한 분이고 그 한 분만이 자랑할 분이고 그 한 분만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들을 믿는 것은 뭐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거.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 벌써 믿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뭐가 믿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뭐 하고 있으면 그게 믿고 있는 착각을 해버려요. 일주일 살아가는 삶은 도통 예수님과 상관지부터 살아가다가 그저 뭐 습관적으로 주일 내가 예배당 나와가지고 앉아 찬송 부르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삶 전체가 나는 어린 양의 그 피 하나로 인해서 내가 살림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후에 아들 하나가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이 땅 모든 끊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끊어지는 것, 단절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겠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따라겠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한 자체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주님을 나는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거. 십자가 그 길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 가겠다. 물론 노골적으로 말은 않겠죠. 근데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결국은 이 모든 합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만 두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가 관심이 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게 관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다가 교회 끄집어넣지 말고 내 기도 집어넣지 말고 무슨 다른 거 집어넣지 말자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만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관심도 망한다. 결국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교회에 관심 두고 있는 것도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겁니다. 그건 결국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교회의 소위 목사들이 그 말을 그냥 온전히 듣겠습니까? 발광을 내겠죠. 그럴 때 그 속에서 환란이라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린 양만 주장하고 어린 양만 내세우는 그러한 자에게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만 모든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환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환란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백성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출산이라는 것이 흰옷을 입은 자의 출처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 때문에 환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도 말합니다. 눈물을 씻어준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을 눈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눈물을 여호와께서 씻어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 눈물 다 씻어준다.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하거든요.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무슨 돈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무슨 또 시험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눈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씻어준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한 눈물은 그런 눈물이 전혀 아닙니다. 살아가며 고생해가지고 내신에 한스러워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눈물을 씻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면서 뭐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을 하나 씻어준다 이런 그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씻어준 눈물은 어린 양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씻어준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환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 때문에 흘린 눈물에 대해서 장차 천국에서 그 눈물을 다 씻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흘리죠. 엄마 울면서 눈물이 흘리는데 그게 거의 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이고 돈 때문에 흘리고 남편 때문에 흘리고 뭐 세상 사는 거 이 땅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도대체가 예수님이 흘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이 없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흘릴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결국은 소경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거룩을 몰라요.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면서 어린 양의 피가 나한테 기자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날 위해 울지 말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울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될 거,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할 때에 그 주의 십자가는 뭘 보이면 이 땅의 심판을 보여주죠. 그 시가 이 땅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심판받을 그걸 보니까 눈물이 흘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눈물, 그런 애통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보면서 이 돈 벌 국물에게만 파묻혀 들어가지 이 땅의 심판받을 장소란 그 속에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없는데 천국 가서 무슨 눈물 씻으라 합니까? 흘린 눈물이 없는데. 계시를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자기 구원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린 양의 피에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복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모습에서 지금 뭐 벗어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복을 안 구합니다. 뭐 말은 그래 하겠지만 결국은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 버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만 자랑하는 신자는 환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자랑하는 신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흰옷을 입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 보고 이걸 전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을 전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모든 게 심판해 버릴 그러한 보좌라는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것 하나만 생명의 길이지 나머지 건 몽땅 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 항상 이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항상 이걸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고 한 일은 하나님 신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쁜 건 있겠죠. 그렇지만 눈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 있어줄 눈물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를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항상 애통이라는 건 이 땅의 것 때문에 애통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때문에 대한 애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 자신 돌아오면서 이런 나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빛 때문에 애통하는 그 애통이 없습니다 하는 거. 내가 애통이 없고 내가 눈물이 없다면 이것 가지고 눈물 흘리려고 이것 가지고 애통이 하는 그런 신자가 되자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주의 피로 살아가는가, 내 삶에 주님의 피만 가장 귀하는가, 이걸 돌아볼 때 분명히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품속에서 나올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주님 때문에 우는 그 애통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의 실질을 그대로 들고 그런 나에 대해 애통해야 할 때 그 애통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어린 양의 피 항상 그걸 마음에 두고 성경을 대함으로 인해서 진짜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귀한 것 하나만 붙들지 못하는 그런 나의 애통이 하시면서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에서 내 속에서 눈물을 흘려줄 때 아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의에 대해 눈물을 흘릴 때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오직 어린 양만 내에서 올 거라는 것 이걸 마음에 꼭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내놓을 곳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실체 발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도 뭔가 신자 같은데 세상에 나간 사람 우리의 모습들은 모홍땅땅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도 애통해하지 못한 그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우리들 내 나를 돌아오면서 내 속에 주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음과 주님만 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런 우리의 나약함 그걸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신대로 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환란도 핍박도 주의 피로 인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만 드러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